이 인자라는 말은 사실 이 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우리 오늘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2장 10절에서. 영어로 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 굉장히 특별한 용어인데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이 사용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용하신 독특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인자라는 이 타이틀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어요. 우선 인자라는 말의 그 유래를 보면은 구약에서 있어요.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어디냐 그러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근데 여기서 인자야 하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호칭으로 나오는데 그 에스겔서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부르실 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서 2장 1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께 이제 메시지를 주셨을 때도 인자야 부르시거든요.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에스겔서 27장 2절. 근데 이제 시편에도 이제 사실상 인자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8장 4절에 보면은. 근데 거기서도 역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자. 8장 4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사람과 인자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곧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이 곧 인자고요. 근데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한 것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고대 언어 중에는 도로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셀트족 아시죠? 혹은 켈트족이라고 하는데 이 셀트족의 언어에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아일랜드하고 그 스코틀랜드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조상이 그 남쪽에 있는 잉글랜드 앵글로색슨족이 아니고 유럽에서 건너온 그 셀트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성을 보면은 MAC에서 맥자가 붙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후손이 미국에 많이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이제 널리 알려진 성 중에 하나가 그 맥도날드죠.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맥아더 장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맥이라는 것은 셀트족이 사용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아서 그러면 아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맥도날드 그러면 도날드의 아들이라. 맥밀란 그러면 밀란의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도 그 비슷한 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에서도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쓰여졌죠. 1장 13절, 14장 14절. 환상 중에 나타난 분에 대해서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죠?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뭐 끌리는 발이 끌린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는 타이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본문을 이해를 해야만 인자와 관련된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가르침을 심도 깊게 이해하려면 예수님 자신이 사용한 인자의 배경과 그 의미와 또 그 의도를 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이 본 그 심판의 환상에서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론 제국이죠. 두 번째 짐승은 그 바사 혹은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이고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각 짐승들이 이제 하나씩 짐승의 제국이 차례로 무너지고 네 번째 제국인 그 로마에서도 로마에게도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내리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0절을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장면까지 와서 다니엘이 갑자기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것이 이제 인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의 그 네 짐승의 환상에서는 인간의 제국들을 하나님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 이제 멸망을 하지만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오직 인자 같은 이만 보입니다. 다니엘서 13장 7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짐승들의 제국의 멸망과 대조해서 인자 같은 이의 그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적인 타이틀로서 사용하신 이 인자라는 인자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인자의 배경,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오는 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네 짐승들이 하늘의 지상의 왕국들을 대표하듯이 인자 같은 이는 하늘의 왕과 하늘의 그 왕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이 네 짐승의 왕권들을 보면 굉장히 야수적이에요.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육적입니다.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치고 다 빼앗고 죽이고 그런 지상적인 왕권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인자 같은 이의 왕권은 천상적이에요. 악한 세상 왕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어디서 기운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늘에서 내려온 게 딱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경량의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 혹은 악의 세력을 대변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왕국들은 모두 인간들의 야욕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인자 같은 이의 그 원천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적인 존재는 그 인물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divine 하시다 그런 말씀이죠.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빽빽하게 둘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름은 신적인 권위를 상징을 하고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고 보호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인자 같은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갑니다. 항상 계신 이,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십니다. 그 두 포인트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언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받고서 그분이 과연 옳다는 것을 그 변증을 받느냐, 윈디케이트를 받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제자들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이 모든 능력을 땅의 모든 능력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불과 며칠 만에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좌정하셨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영광과 권세의 모든 나라에 대한 그런 그 권위가 언제 발생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신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때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인자에 대한 그 배경을 잘 모르면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 건데 복음서를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만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처음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몇 번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아까 말한 포인트 두 개에서 하나 더 붙인다면 만민이 그를 경배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 왕국과 왕권은 지상 제국들과는 달라서 영원히 영존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심판의 문맥에서 주어진 것은 인자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자 같은 이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서 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들은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서 마음대로 뭐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내릴 것인데 그 최종적인 심판은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심판주세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은 또 창조주시고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심판과 그런 구원과 그런 창조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다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심판주 되심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그 인자라는 타이틀을 사용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 왕권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분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은 일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왕권과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상의 왕국들과 그 세력을 멸망시키게 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사명권도 있어요. 심판 주시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스토리에서 이 심판권이 하나님의 용서를 부여해주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는 심판주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구원자시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그 인자라는 것이 가장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이 드러났어요. 마가복음 14장 60절을 찾아보십시오. 14장 60절. 거기 보면은 60절에서 6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이를 써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나오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죠. 거기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과 이렇게 바로 매치가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이 본 이 환상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번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로부터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지만 그 깊은 뜻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생애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먼 후일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물론 알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는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시에 인자가 그때 영광과 권세와 심판과 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의 분노를 적용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 인자를 고난의 문맥에서도 언급하셨어요. 근데 이 고난의 문맥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 인자라는 타이틀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배신자의 손에 의해서 팔린다고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또 세 번씩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께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은 상당히 뜻밖의 진술이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를 보면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뒤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하고 이사야서 53장과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가 고난받는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의 예언에서의 표면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광과 권세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런 시점과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광과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너는 옳다, 내가 옳다, 내가 구원자고, 너야말로 내가 보낸 심판주고 구속주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세상은 예수가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생각해서 처형을 시켰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고 변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부활 이후에 일어났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의 본문에서는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받으시는 인자 같은 일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그 인물과 연결시켜서 자신에게 일치시킨 거예요.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그 십자가 고난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가 받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영광과 권세와 심판의 그 길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뒤가 순서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심판주 저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분을 그 영광, 그 권세, 심판 그것만 먼저 생각하고 메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더군다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은 왜 인자라는 말을 자신의 타이틀로 사용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의 인자를 자신의 타이틀로 사용하신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궁극적으로 다니엘 자신도 이걸 몰랐거든요. 잘 몰랐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타이틀을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과 메시아의 구원이 지닌 본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인자라는 타이틀이 매우 적절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적절했는지. 자, 인자라는 말은 그 자체가 애매모호한 용어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받는 영광과 왕권과 심판권에 대한 그는 거창한 의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으면서 그 드러내면 위험하죠. 아니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인자의 본뜻에 접근하도록 시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뭐했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일반적인 의미에 그만 주라 랍비 뭐 이렇게 주님 이렇게 불렀고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그 왜 인자라는 타이틀을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이죠. 당시에 유태인들은 굉장히 메시아관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관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면 예수님을 전혀 뭐 믿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본뜻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나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다니엘서 7장의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드러냈다면 즉시 처형됐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밝힌 것은 언제 그렇게 밝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 앞에서 십자가를 목체에 두고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니까 마가복음 아까 읽은 그 대제사장 심판하는 그 장면을 다시 돌아가면요. 그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의 그 반응이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을 치더라 그랬거든요. 내가 감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니 인자라고 내가 진짜 그 인자라는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아기를 품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여기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통속적인 의미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그 대중적인 메시아로 보지 않도록 메시아라는 타이틀을 가급적 피하시고 뜻이 모호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인자의 깊은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 거죠. 나중에 이제 점차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내시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 뭐 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그 유치한 말일 뿐만 아니라 비성경.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자를 메시아의 타이틀로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더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용어를 고난의 문맥에서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했던 거예요.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들려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인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고 성경에서 들어오는 하나님 뜻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오해에 빠지고 예수님 자신을 오해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더 불행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인자라는 타이틀의 본뜻이 일반에게 잘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면으로는 인자라고 불러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의 실체를 감출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일면으로는 인자라는 타이틀의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입혀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말을 새로운 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자,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인자라는 타이틀은 양면적이에요. 하나는 감추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은 concealment, 다른 쪽은 revelation. 그 양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암시적인 타이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변호하시고 그에게 완권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대적자들 심판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포함시킨 타이틀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인자라는 말에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하셨어요. 이 우리나라 말인 정관사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a son of God가 아니고 the son of God예요. 그러니까 개역하고 세 번역의 본문에는 그냥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그런데 그 인자는 사실상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냥 인자가 아니라 한 사람 인자 그 인자라고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그 인자. 그래서 다행히 그 세 번역에 보면은 그 난해주에다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인자라는 타이틀은 다니엘서 7장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을 공유하시는 The Son of God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자라는 말은 그냥 나를 가리키는 또는 뭐 인자, 뭐 유하는 인간 그런 식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가 가려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conceal, to conceal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의 참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도 그래서 to reveal 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따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의 의미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의미를 입혀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그 참 메시아가 바다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해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인자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신 주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초기에는 가급적 숨기면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가르치게 한 것이 예수님 처음에는 자꾸만 병자 고치고 나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환원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고 마가복음 7장 29절 메시아이시며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했던 것입니다. 또 무리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때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죠. 아이고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셨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중풍병자 치유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지만 그 단계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거듭거듭해서 예고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의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추종했는데 예수님이 인격체의 그 신적 권능과 메시아의 권한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지 못, 그것을 통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영광된 신분을 감추고 함께 그것을 감추고 신적 권능과 메시아의 권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이렇게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죠. 내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바로 그분이 나다. 내가 이사야서 53장에 나는 권한 받는 종이다. 그런 것을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은 부활 사건을 거친 훨씬 이후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뭐 훨씬 더 잘합니다. 뭐 너무나 더 클리어하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라는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복음서를 뭐 대체로 다 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나오는 인자라는 말을 모른다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의 의미를 알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획득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왕국의 흥망을 주관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난의 삶에, 우리의 고통의 삶에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의와 이 악한 일들을 볼 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부여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더 크게 이해할수록 우리가 사실은 그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확신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면에서 구멍이 뚫린 데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